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둔감해진 다윗에게 그러나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도 드리고 종교생활도 잘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단순한 조언을 하기도 힘든데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나단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그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충실했을 때 우린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둔감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 곁에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애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리했습니까? 응답의 차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성경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냐라고요. 말씀을 레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일의 모든 결과나 크기나 차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크고 작음을 논할 때 항상 일에 주목하거든요. 하나님께는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레마로 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다라고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추울 때 주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바른 응답을 드리면 우리도 다 다윗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유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삼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을 보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심령을 비추며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애썼던 자가 얼마나 적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얻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는 마치 대단한 일을 해서 이 호칭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어쩌면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오고 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호는커녕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춘다고 우리 서로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원들 앞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나누길 힘들어합니다. 비추어진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는 이 일조차도 힘들어하죠. 말씀을 내 말로 비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자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수평적 관계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날 나단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비추었을 때 얼마든지 나단을 죽이거나 혹은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나단 손을 붙들고 뒤로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둘이만 살짝 회개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낮에 모든 문무백관이 다 모인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요, 어쩌면 일평생을 쓰레기로 취급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 앞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말씀이 귀에만 울린 게 아니라 심령을 울렸을 때 비추어진 자신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는 거죠. 1907년도 평양대부흥이 별다른 큰 일을 해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에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나온 그 일이 우리 땅에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고 불리우는 일의 전조가 되었고 그 일의 내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말씀을 심령에 비추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레마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적다라는 것을 우린 또 이 100년이 흘러오는 기간 동안 여실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만나보기 쉽지 않는 사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많이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말씀이 레마가 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그 말씀을 레마로 삼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지난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좋은 목사 만나기를 굉장히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좋은 목사 한 명 만들어내려고 신학교도 세우고요, 좋은 책들도 발간하고요, 교육 제도도 굉장히 긴 시간 걸쳐서 목사를 양육합니다. 학부 4년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대원에 가면 3년이나 같은 과정을 배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에스라라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근 1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런데 왜 목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씀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예화를 설교하고 교훈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레마로 비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비추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비추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걸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리우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기에, 여러분 이 여름에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어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시편 51편을 통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서두에는 자기의 반역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살펴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는 대개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그 이면에는 이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는 어떤 벌을 받을까? 나는 어떤 손해를 입을까? 혹은 내 죄로 인해서 상대방은 어떤 고통 속에 있을까? 나와 상대방, 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인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죠. 내 반역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고 있는 다윗의 회개였지 않습니까? 내 죄악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인해 상하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고통스러우셨을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고 있는지, 우린 지난 시간 51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편 51편 17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회개하고 내려오다가요, 보통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거나 그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는 그 회개의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기의 법대로 따지면요, 그 지금 제물에 대한 생각이 난 다윗이 그 제물로 자기의 심령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17절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드려도 우리가 레위기에 적혀 있는 좋은 제물, 그죠? 귀한 제물, 값이 나가는 제물로 드려야 될 판에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 심령을 들고 나간들 그게 무슨 제물이 되겠냐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라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가 얼마나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의식이 밝을 때에는요, 자학으로 끝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건 하나님 용서하실 수 없어. 나는 안 돼. 틀렸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애를 쓰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 위에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성숙해 한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이불이 젖을 정도로 울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 자학이 아닙니다. 괴로움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오늘도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이가 나는 거겠죠.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한 달이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기도도 그렇고 의인의 기도가 뭔지, 믿음의 기도가 뭔지 우리가 쭉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요, 이 한 주 정도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를 좀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가장 좋은 날 아닙니까?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죠?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해두는 건 어떨까요? 기도로 하루를 여는 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요? 10분 성경 읽고 10분 대화하기, 10분 기도하기죠. 우리가 지금 수년째 교회 단톡방에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고 글이 마음에 공감이 가거나 마음을 울리면 아멘을 달고요, 마음에 공감이 안 가면 건너뛰고, 그런 걸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공감을 얻거나 거기 아멘을 많이 달자고 지금 몇 년째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맞추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수년째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이 8월 무더운 한 달 동안은 한번 10분 먼저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애쓰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시 10분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과 잠시 대화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요? 마침 또 제가 다음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 휴가를 연이어서 가게 됩니다. 이번 3주간은 말씀 묵상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각자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훈련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이 혹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입니다. 이게 두 편인데 혹시라는 기도를 가지고 먼저 설교를 사실 하려고 하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먼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순서를 좀 뒤바꿨습니다. 여기 오늘 읽으신 2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혹시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하나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 역사에 관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불변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내려와 주세요, 혹시 재림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무리 기도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잖아요. 그러나 허용적인 뜻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혹시는요, 이 허용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건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다시 살피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23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단의 징계 앞에, 예, 제가 유부녀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은 그 회개 앞에 곧장 용서를 선포해 주셨죠. 13절에 용서를 선포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상대방에 대한 회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 레위기나 또 여러 가지 신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의 개념으로 보시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는 분명하지만 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아시고 보셔야 합니다.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매질입니다. 사생자에게는 매가 없으되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는 매가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밝히지 않습니까? 12장 15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징계라. 여러분 알기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죄도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보고 있는 우리도 어려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부모 입장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어야 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원망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차라리 저를 치셔야지 왜 아이를 치십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벌하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밤을 새우며 땅에 누워 밥을 먹지 않고 7일 동안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혹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강구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문과 좀 무관할지 몰라도 17절에 이 와중에 성경이 누군가 한 무리를 주목하고 있죠.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곁에 있는 늙은 사람들이 임금님 좀 드시지요, 왕이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화급한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를 하나 달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늙은 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성경에서요, 필요 없는 말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곁에 있는 자들이 이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의미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늙은 자라고 붙여놓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밤을 새우고 금식하고 안 자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피곤하니까 잤다라는 거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 했을 때 젊은 베드로가 잤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본문에 신실한 늙은 종들이 안 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자기 몸도 불편한데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서서 위로하기는커녕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일쑤입니다. 지금 이 판국에는 저런 인간은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저런 인간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늙은 신실한 종들은 다윗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실 사무엘서 이외 열왕기서에도 보면 다윗 곁에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감한 사람들이죠.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아는 존재들만 누군가의 죄를 덮어두고 또 그가 하는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늙어질 사람들이잖아요. 늙어질 텐데 어떻게 늙어질 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잘 때 안 자면서까지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늙어갈수록 옳고 그름만 따지는, 내 생각만 따라가는, 내 심술만 부리는 늙은이로 화해갈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 우리의 모습은 오늘의 내 삶의 결과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레마로 내 심령에 비추어지기를 반복할 때에만 아름다운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 늙은 사람들이 함께 부탁했지만 다윗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당연하죠. 살아있을 때에도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기도했는데 죽었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개혁성경에는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회상, 마음이 회상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상심하리로다 되어 있으니까 뭐 마음이 좀 상했다 이렇게 우린 들리잖아요. 근데 히브리말 동사는요, 갈기갈기 찢어지다, 이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마치 꼭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살을 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왕에게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충분히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충분히 와닿을 겁니다. 만약에 왕에게 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왕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냐? 누가 이 말을 하겠느냐?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주변의 상황을 눈치채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냐? 임금이 묻는데 거짓말을 어찌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20절의 구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포기가 빨라서 그렇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땅에 아이를 묻지 않고 가슴에 아이를 묻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후로도 자녀를 계속해서 잃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망대로 산 삶의 징계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그 일들을 범하는 왕이 되지 않게 하시려 반복되는 징계로 그의 앞을 막아 서십니다. 저는 제가 한번 초반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맨정신으로 살았을까요? 다윗의 정신이 건강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정도 상황에 내려가면 정신줄이 거의 끊어지는 상황에 이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인생은 언제나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러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막아서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하흐라고 히브리어에 적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할 때 드리는 화목제를 뜻합니다.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가다듬고 의복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예배당으로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밥상 차려라 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에 신하들이 묻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까 하니. 여러분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하거든요. 금식할 때에는 좀 버티다가도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믿음은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건 살려주실까 하는 내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면 나는 거기에 승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경우들을 자주 경험했을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던지와 상관없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한 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전개된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B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걸 밝히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십니다. 높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사람들은 내게 주시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 당장 내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것이 유익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은요, 영생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2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저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 아이가 간 곳은 내가 있는 이 땅보다 못한 데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잘 전했는데 그의 머리에 날아든 것은 돌멩이였다라고요. 그 돌멩이를 맞을 때 스테반이 안 아팠을까요? 제가 여러분 물었잖아요. 스테반 머리에 돌이 꽂혔을 때, 피가 터질 때 아팠을 겁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당신을 높이는 한 사람의 그 설교를 함께 들으셨을 하나님 마음에 그 스테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것,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자주 잊어버립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죄가 없는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셨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간다. 가서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논리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복받을 때에만 복받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하나님 품에 그 아이를 품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상관이 없다. 나도 나중에 가서 만난다. 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냥 이 설교가 혹시와 같이 이어져서 하면 좋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분 안에 다 끝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잖아요. 혹시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다윗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게 그렇더라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거죠. 부모는 아이가 죽고 나면 일평생 고통 속에, 특별히 자기 죄로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이 그렇다라고 그 일들이 자기 눈앞에 진행되었을 때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자신을 향한 또 이 인생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어나 밥 먹고 그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 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여는 아침의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10분의 시간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한번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시선이 짧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소원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